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 본문을 채택했을 때 원래는 7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할수록 제가 7장 전체를 한 번에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7장에 설교하기 위해서 6장 10절에서 12절이 반드시 설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6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렇게 7장과 연결되어서 함께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설교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또한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삶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의 어조는 전도서 6장의 어조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7장과 그 이후의 장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6장 10절에서 12절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의 전반부에서 전도자는 인생에서 경험되는 불평등함과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6장 10절에서 12절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말함으로써 말씀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램퍼 롱맨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6장 10절에서 12절에서부터 전도자는 그가 말하려는 초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잠시 놓아두고서 책의 후반부에서는 미래에 관한 조언과 논의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합니다. 토마스 크루거 또한 이와 동일한 의견을 취합니다. 인용을 해보자면 6장 10절에서 12절은 7장 1절에서 14절뿐만 아니라 10장 20절까지 걸쳐서 나오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논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러 다양한 조언에 대한 중요한 토론의 도입부로서 익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본다면 전도서의 후반부가 실제로는 6장 10절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전도서 후반부에서 말하려는 것에 대한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12절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속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낙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일생이 끝난 이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에 관해서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인생은정말로허무합니다이런질문들은곧사람이알지못하는것들이있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습니다이두개의질문들은전도서후반부에서도볼수있는불가해성즉사람이헤아릴수없는것또는무지함에관해서말하려는것입니다사람은인생 속에서많은것을알지못하며알수도없습니다또한인생의많은것들을찾지않으며찾을수도없습니다우리는답을찾기를원하지만전도서는우리가이답을찾지못할것이라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이러한생각들은사람을두가지의결말중하나로이끌게됩니다첫번째는사람은절망에빠져서비관주의자가될것입니다그는하나님이계시다는사실을믿지못합니다왜냐하면그가인생의신비와헛됨을마주하면서이해할수없는하나님을생각할수없기때문입니다두번째로다른결말은그는하나님께로이끌리며그분을신뢰할것입니다이것은바로그가자기인생의주인이자신이될수없음을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는인생의모든신비에대한대답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만약하나님이없다면그는인생의어떤의미도목적도찾을수없을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하나님께이끌리고그분을신뢰하게되는것입니다하나님없이는인생의어떤의미목적도찾을수없기때문입니다데이빗허버드는이렇게요약합니다사람이가는길은하나님의손에매우견고하게달려있기에과거에대해서애태우는것또는미래에서무언가를해보겠다고몸부림치는일모두가우리가굳이힘을쏟을필요가없는행동들입니다우리는아마도이러한실제적인조언을하는전도자의의도를파악할수있습니다그의의도는우리로하여금하나님을경외하고하나님을기쁘시게하는그러한순종적인삶을살도록권면하려는것입니다인생은실제적이며신비롭습니다사람들이인생이신비롭지만내가내 자신스스로이것에대한대답을찾기를원하고자한다라고말할때이사람들은비관주의에빠질가능성이높습니다그렇다면인생이무엇이며우리는어떻게그리고왜살아야합니까이것이바로전도자가알아내고자노력한것이었습니다그는많은질문을던졌습니다오늘은그질문들중에서하나에대해서생각해볼것입니다바로오늘선택된서유의본문중에있는사람에게좋은것이란무엇입니까입니다우리는많은것들을이질문통해질문을위해서생각해볼수있습니다첫번째로사람에게좋은것에대한강렬한탐구가있습니다우리가지금까지배운것처럼전도서6장 10절에서 12절은전도서를구성하는전반부와후반부사이를나누는전환이이루어지는구절입니다이러한전환구절에서무엇이사람에게좋은것입니까라는하나의질문으로나아갑니다그첫번째로이구절에첫번째로이구절의가장중요한부분이무엇인지를살피기위해서이구절을요약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구절에는세가지의것이언급되고있습니다첫째는이미있는것은무엇이든지오래전부터그의이름이이미불린바되었으며사람이무엇인지도이미안바되었나니이것입니다이것의의미는이미존재하는것들은그이름이이미불리워져있었고사람이어떤존재인가하는것도이미알려져있다고하는것입니다이것은인간과다른존재하는모든물질에대한일반적인관찰입니다모든것은확인되고특징지어져있으며인간도예외가아닙니다둘째는 자기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이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저와는 논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임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최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그 자신의 창조자라거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셋째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나니 11절 전반절입니다. 이것은 허무함을 더하는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진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ings라는 영어를 썼지만 이것이 말과 동일하게 쓰인다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사적 질문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바로 전도서 두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들이 있으랴?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서 첫 6장에서 제기된 모든 질문들을 요약한 한 질문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사적 질문은 6장 12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아멘. 이 질문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헛된 삶을 보내는 짧은 인생 동안에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6장 12절 후반절에는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특히 전도서 7장과 전도서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서 더욱 심도 있게 나옵니다. 이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7장에서 확장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은 10절에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범주 안에서 비교됩니다.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아멘. 사람은 모든 것을 기준으로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10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도 평가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상태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약하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는 통치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며 약합니다. 전도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전 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름이 지어졌고 사람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존재에 대한 암시로 더 강한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들은 인간의 상태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 things 킹 제임스 버전에 사용된 이 things 즉 사물이나 어떤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또한 말들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주요 번역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지혜 격언들과 많은 단어의 사용들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말해왔던 삶의 허무함만을 더할 뿐입니다. 허영심 또한 헛됨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만큼이나 정비라서 증가합니다. 궁극적인 이득을 얻어보려는 노력은 결국에는 더 많은 허영심과 공상, 공허함, 그리고 무익함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어떠한 이점 또는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롱맨은 11절에서 전도자는 더 강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장황한 논쟁과 열변을 하더라도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기존 구절의 생각을 계속하여 말하면서 이제는 수많은 말들은 이미 존재하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을 주목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익을 측정함으로써 찾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입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는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이익과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전도서에는 한 가지의 같은 질문이 세 번 출연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전도서 5장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슷한 생각이 전도서 2장 11절에도 발견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16장 11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듭니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질문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전도서 4장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인생을 헛된 것이며 태어나지 않고 헛된 것을 해 아래서 보지 않은 자가 태어나서 사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NASB 번역으로 6장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랴? 바로 이런 질문이 이 질문이 허영심과 무익함에 대한 생각에 계속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면서 6장 12절에서 뒤어 나오는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질문, 즉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는 전도자가 이익이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삶에도 끝이 있으니 끝나는 삶에서 어떤 이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은 동물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6장 12절에서 더 깊게 연구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을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이러한 질문들은 7장 1절부터 11장 6절 사이에서 말하려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범위에 밖에 있는 것이라고 관찰하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크루거는 좋은 것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미리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11절에서 특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이 낫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If that is the case, the preacher's question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전도자의 질문인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삶과 죽음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저는 6장 11절에 더 나은과 6장 12절에 좋은이라는 두 단어를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그가 믿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좋은 것, 더 나은 것, 최고로 좋은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과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6장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우리는 해 아래 살면서 그림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살피며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제임스 크랜쇼는 사람들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워졌던 그림자들이 점점 길어져가며 결국에는 어둠의 캄캄한 속으로 없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심각한 질문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나의 짧은 삶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영원에 들어가고 나면 내가 한 일 중에 무엇이 남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좋은 여러 예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자면 바로 시편 71편 15절에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나의 날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서 앞절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러 가지 분노든 화든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39편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내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있나이다. 아멘. 전도자의 마지막 질문은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입니다. 그 외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능히 고하리요. 여기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앞에 질문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알려질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히브리 단어로 tell, 즉 말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말하다, 발표하다, 보고하다, 선언하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심지어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은 알리다, 설명하다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합니다. 데이비드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이중 질문은 부정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힌트라도 주셨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무엇이 이득입니까? 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전도자는 그 질문을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고 더 나은가, 즉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서 시작합니다. 옥든과 족보는 7장 1절에서 14절에 대한 간략한 개론을 소개합니다. 7장의 첫 부분은 즉 1절에서 14절은 첫 번째 질문인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시도합니다. 히브리어로 1절은 좋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좋은 이름이 이 1절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로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최고의 것들을 나열합니다. 좋은 것은 이 부분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7장 1절에서는 두 번, 7장 2절과 3절에서도 두 번, 5절에서도 한 번, 8절에서 두 번, 10절, 11절, 14절 이렇게 한 번씩 또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전장에서 발견된 유형의 어떤 더 나은으로 이야기되는 격언들을 구성합니다. 사실 1절에서 8절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격언의 그룹을 구성합니다. 마이클 리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7장의 전반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전도서의 주제를 따릅니다. 옛적에 좋은 날들이 가고 역경의 날이 오는 이 힘들고 괴로운 시대에 믿음의 삶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푸르브는 전도자는 어떤 존재의 방식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어떤 분명한 확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묘사되고 종종 더 나은 것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7장의 첫 구절들에서 이 요점이 강조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은 죽음에 대한 초점을 놨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음해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뭐보다 나은이라는 단어는 종종 발견됩니다. 이 단어는 1절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는 도덕적인 가치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 혹은 좋은 평판을 의미하는 좋은과 함께 올 때는 그것을 함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기름의 의미는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기름은 잠언 27장 9절과 아가서 1장 3절과 4장 10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좋은 향유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서 9장 8절에서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본다면 내 의복은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기름은 부와 호화로움과 같은 삶의 이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욥기 29장 6절, 잠언 21장 17절에도 나왔습니다. 기름은 번영한 삶, 호화로운 삶, 그 삶에 더 좋은 것과 이로움에 대한 환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체를 문지르거나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7장 1절에서 2절의 죽음의 주제와 적절한 연관일 것입니다. 마이클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이 시신의 매장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7장 1절 상반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은 좋은 기름으로 기분 좋게 문지르는 것보다 낫고 기억해 주는 것은 합당한 매장보다 낫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두 번째 줄의 의미는 1절에서 이 두 번째 줄의 의미는 첫 번째 줄과 비교하여서 추론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비교는 종종 뭐뭐와 같이 그래서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없더라도 비교되는 두 개의 진술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표현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즉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은 것과 같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구절의 주제인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은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죽는다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로버트 로핑크는 이렇게 말하면서 동의합니다. 전도자는 날카로운 재치로 명성이 주는 큰 이익은 출생 시에는 전혀 없는 반면에 죽음의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교적 격언적인 발언은 전도자가 마지막 여섯 장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아무도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은 자신의 삶의 끝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현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는 것이 반지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날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죽음의 날을 이 애도한 집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7장 2절과 4절에는 핵심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에는 초상집과 잔치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초상집과 혼인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주제가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 모두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기름은 확실히 잔치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적이지만 삶과 명백한 번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모든 연회나 잔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울하고 재미없고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초상집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미 언급되기 시작한 죽음의 개념을 전달하며 초상집은 모든 사람의 끝 또는 누구나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숙고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결국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끝에 나오는 결국 혹은 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목표가 아니라 결승점과 같은 결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의 독자들이 이 진리, 즉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종점이며 죽음에 대해 성찰을 일으키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더 낫다는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확실히 잔치나 유흥이 있지만 인생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곳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연회나 잔치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첫 번째 생각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두 번째 줄의 생각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초상집에는 슬픔, 비탄, 분노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줘 마음을 더 좋게 만듭니다. 더 나은, better이라는 영어 단어,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비교급의 단어이므로 보통 than이라는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함께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마음은 내적인 삶의 중심인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안에서 풍부한 사색과 상상의 내면의 세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유익하다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각의 번역본에서 또 다르게 번역됩니다. 영어 번역본인 NASB는 그것을 행복하게 되다라고 번역하고 ESV는 기뻐하다로 번역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히브리어의 사전인 스트롱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어근으로서는 좋게 만들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는 건전한 또 아름다운 또는 비유적으로 행복한, 성공적인, 올바른 등이며 받아들여지다, 수정하다, 바르게 사용하다, 혜택을 주다, 더 나아지다, 최고로 보이다, 쾌활하게 하다, 보기 높다 등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J.K. 홀린쉐드는 유익하게의 어휘 범위가 더 낮게, 즉 유익하게의 어휘 범위가 일을 바르게 하는 것, 또 잘하고 바르게 하는 것, 자신의 방식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바로잡다라는 개념이 아마도 잘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로서 바로잡다라는 개념이 잘 맞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튼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바로잡도록 또는 바로잡다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즐겁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의 삶이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위해서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로잡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초상쯤에 갈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집보다 초상집을 택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음해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자는 5절과 9절에도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음해한 자라는 용어와 함께 새로운 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전도서가 바로 지혜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모두에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는 장소에서 올바른 의도 또는 방향, 즉 지혜로 전환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혼인집이나 자취나 수상집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은 더 나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 주된 성취를 위해 마음을 인도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주요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초상집에 가서 죽은 날과 모든 사람들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인간 존재에 내재된 모순을 깊이 성찰한 특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삶의 어려운 문제와 삶을 무익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수께끼를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도서는 궁극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듯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등 지혜에는 타고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삶 속에서 미래의 끝을 대비하는 현재를 사는 것이 여전히 유익함을 증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도서의 본문은 6장 9절과 10절 사이의 공식적인 구분과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의 이 전반적인 부분은 세상이 수수께끼 같고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개인적 관찰과 실험을 기록하며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7장의 첫 격언과 훈계를 위한 장을 마련합니다. 7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설교자가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묻는 세 가지 수사적인 질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 대답하면서 매우 필요한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합니다. 14절 상반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역경과 형통 둘 다를 두신 분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역경이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고 번영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번영의 시기와도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지혜롭게 지나가면 가장 큰 역경인 죽음의 긍정적인 이점을 찾은 반면에 11절부터 12절에서는 지혜롭게 사용할 경우에 번영의 이점을 묘사했습니다. 7장에서 14절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련의 좋은 그리고 유익한 말들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의 끝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의 질문들을 여러분의 삶의 끝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의 경고에 비춰볼 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사람의 끝을 생각하며 그 끝을 향해 행진하는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and build a wise life in marching to that end. Make it count. This is the starting point.
이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교훈으로서 번역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포함하여서 몇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이제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전도자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종적인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영혼 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삶의 끝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이 아니고 사람의 끝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헛되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